할렐루야.
참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서로 보고 싶으셨지요. 예, 그 마음은 좀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참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 한번 하지요. 예. 하기에 좀 쑥스럽지요. 예. 그래도 뭐 그것이 사실인 걸요. 어떻게 해요? 보고 싶었지요? 그렇죠? 예. 우리 어릴 적에 어린 아들이 사소한 일에 눈물을 흘리면 아버지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저 녀석 나중에 뭐가 되려고 저러려나? 어? 뭐가 되려고 저러나? 저렇게 작은 일 갖고도 못 견디고 자꾸 눈물 흘리는 거. 뭐가 되려고 저렇게 눈물 흘리나 그런 이야기들을 늘 하셨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제가 감성이 뛰어난 것 같아요. 안 믿기세요? 예. 어릴 적에 제가 참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좀 자그마한 일에도 눈물을 좀 많이 보였던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마음이 여린 아들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은 늘 근심이 되겠지요. 예, 근심이 되죠. 이 허무난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저렇게 마음이 여려서 되겠나 이런 마음이요. 그도 그럴 것이 마음이 약해서 주저하는 사람보다는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낫지요. 또 갈까 말까 하고 방황하면서 헛된 세월을 보내는 사람보다는 담대하게 결정하고 추진하는 사람이 훨씬 낫지요. 어느 정신분석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는 인간들은 지금보다 몇십 배의 고통과 고독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도 당하는 것도 힘든데 앞으로 몇십 배의 고통과 고독과 두려움과 그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지니고 살아야 돼요.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공포와 두려움에도, 고독에도 견뎌 이길 수 있는 용기,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영국의 역사학자인 칼라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떠한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백성은 두렵지 않다. 아멘입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 했어요. 어떠한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만약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당연히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맞죠? 그렇죠? 담대함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어떤 것이 두렵고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어요? 이 믿음이 견고하면 결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1편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있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담대한 자가 놀라운 상을 받게 된대요. 놀라운 상을 받게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래요. 그러면 큰 상을 얻게 된대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그 큰 상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큰 상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리라 약속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놀라운 상이에요. 여기서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사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번창하는 것을 가리켜 형통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그거예요. 단순히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번창하게 되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겁먹고 주저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겁한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대장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형통은 인간의 우수성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에 있다. 인간의 형통은 인간의 우수성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우수성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니까 그 능력을 통하여 그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거죠. 맞죠? 그렇지요? 예.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전도할 때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놀라운 상이 뭐냐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대요. 성경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환난이 없다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환난을 당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담대하래요. 담대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승리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말씀해 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그런데 그 담대함은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승리가 우리를 담대하게 해준대요. 아멘입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지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지는 사람, 세상에서 패배하는 사람, 세상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기는 사람,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자가 되지 마세요. 패배자가 되지 마세요. 거기에 구렁텅이에서 빠져서 힘겨운 삶의 연속을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합니다. 이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염려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대체 어찌 하겠노라 하리오 하노라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말하는 이유, 주님이 나를 돕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래요. 사람이 내게 어찌 하겠느냐? 어찌 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세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대체 나를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철저히 주님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놀라운 상이 뭐냐면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삶을 살아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성령이 이야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기도도 역시 담대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만약 두려움과 의심과 불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없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잔잔한 것, 조그만 것에 매여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도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기도해도 큰 것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약속이에요. 그것이 세 번째 약속이란 말이에요. 어느 집사님이 자신의 형을 전도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형을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아,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1년을 기도하고 3년을 기도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얄밉게도. 또 다시 그렇게 5년을 기도하는 어느 날 성령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너는 담대하라. 내 형이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은 자기 스스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불신앙을 가져다주는 악한 마귀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는 마귀와 싸워라. 마귀를 쫓아내라. 이게 그렇게 성령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꿈쩍도 하지 않은 형한테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래도 그동안에 그렇게 수없이 공을 들였건만 그래도 조금 인간이라면 조금 마음을 좀 바꿔서 좀 부탁이라도 들어주지.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 5년 기도하니까 불신앙의 마음이 생기고 의심의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정말 내게도 들어주시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던 이것을 가지고 그 음성을 듣고는 싸움의 대상이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의 기도를 다르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형 속에 있는 불신의 마귀들아 이 시간 이후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형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귀신들아 이 시간 이후로부터 다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했더니 그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일주일 동안 기도하다가 주일이 되어서 아무 말 없이 힘없이 일어섰다는 거예요. 교회 가기 위해서. 그랬더니 형이 묻는데 너 어디 가냐? 물었대요. 응, 교회. 그럼 나도 같이 가자. 놀랍지 않으세요? 남의 일이니까 신경 안 쓰세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5년 동안 기도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던 형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일으켜서 다시 기도의 내용을 바꿔서 다르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꿈쩍도 하지 않았던 형의 마음을 바꾸셔서 부드러운 옥토가 되게 하시고 그의 입을 열어서 그럼 나도 같이 가자. 기도하시고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다 불신앙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지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어요? 놀라운 거지요. 놀라운 거지요. 기도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 간구의 내용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받기 위해 기도하면 능력을 주시고요. 성공하기 위해 기도하면 성공을 주시고요. 영혼권을 위해 기도하면 준비된 영혼을 내게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며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3절 전반절에 말씀해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이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담대해졌어요. 담대해졌어요.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들이면 대단히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비겁했던, 약했던, 나약했던 모습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두려워서 겁이 나서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이 달라졌어요. 담대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신들을 핍박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무엇이 이렇게 이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이들을 무엇이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복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확신이요. 복음의 확신이 분명하면 달라져요. 말이 담대해져요. 소극적이고 비겁하고 나약했던 말이 달라져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4장 12절 말씀해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얘기합니다. 뭐지요? 복음의 확신이에요. 이 확신이 있으니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거지요. 복음의 확신이에요. 복음의 확신이 분명하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면 흔들리게 돼요.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이에요. 4장 8절에 말씀해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붙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결박당에 있어요. 관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위협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 그러면 죽는다. 너 그러면 죽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너 죽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서 그 복음이 퍼지게 만들면 넌 죽는다. 자꾸 위협해오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요동함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비겁하게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변화시켰습니다. 그 변화시킨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결국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 성령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거,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전과 결혼 후는 다르지요. 정말 달라요. 다르지요. 결혼 전에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왜요? 내 안에 사랑하는 그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돼요. 배려해야 돼요.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마음대로 하십니까? 결혼 후에도? 그런 용감한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 결혼 후에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져야죠, 달라져야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성이 임신을 하면 달라져야 합니다. 행동도 달라져야 하고 먹는 것도 달라져야 합니다. 먹는 음식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어요? 아니요. 아이에게 해로운 것은, 태중의 아이에게 해로운 것은 먹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골라서 섭취하게 되지요. 또 운동도 심하게 하지 않죠. 운동도 조심하지요. 몸 상하지 않도록 조심조심하지요. 왜요? 내 안에 태중의 아이가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될, 성령이 시키시는 것을 해야 되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것, 그것이 가능하니까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간혹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굳이 아무 그렇게 나가서 말도 전할 필요가 있냐.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지. 내 삶으로 영향력이 가는 거지. 그래서 삶의 본이 돼야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삶이 똑바로 안 되면 복음 전해도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좋고 복음이 좋아도 내가 내 삶이 엉망이면 가서 복음을 전해도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맞는 말도 아니에요. 이런 태도 때문에 전도 안 하는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1년 내내 입술 한번 복음 전하지 않고, 1년 내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 행동하지 않고, 삶이 중요하지 뭐 굳이 내가 가서 뭐 그렇게 모멸감 당하고 무시당하고 뭐 그럴 필요 있어. 삶만 똑바로 하면 되지. 1년 내내 365일 돼도 복음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가 말하지 않는다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돼 있어요. 놀랍지요?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협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라고 자기들 스스로 결정해버렸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전혀 말하지 못하도록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할 때에 관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협하면서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하나는 말하지도 말고, 하나는 가르치지도 말라. 두 가지를 요청해.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말하는 것이 직접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말을 연구합니다. 말을 연구해요. 그리고 글 쓰는 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시간마다 글 쓰는 것들을 해요. 계속 글쓰기를 해요. 누가 뭐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계속 글쓰기를 노력을 합니다. 훈련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하는 것을 연구를 해요. 어떻게 해야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말씀을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적용하며 살아가실 수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늘 연구합니다. 너무 수준이 높아도 여러분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조실 거리요. 제가 수준이 조금 낮게 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수준을 낮게 해도 나가시면서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 우리 목사님 지지리도 실력 없다. 설교를 저렇게 못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겠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강준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우리 강준민 목사님이 본인은 설교하실 때 그 설교의 대상을 20대에 맞춰서 설교를 하신대요. 20대에 맞춰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90대의 어른들도 마음만은 다 청춘이 되는 거예요. 90이 드신 어르신들도 마음만은 다 청춘이기 때문에 20대에 맞춰 설교하면 다 듣는다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그 경계선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무던히 애를 씁니다. 연구를 해요. 노력을 해요. 특히 결혼식 주례할 때요. 주례할 때 저는 이 표현 하나하나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날 때까지 이 표현 하나하나를 다 신경 써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향기가 묻어나야 돼요. 따뜻한 감성이 살아나야 돼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그 결혼의 시간을 통해서 서로를 향한 귀한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평상시 쓰는 허접한 단어를 가지고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감성적이고 그리고 정말 깊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표현을 사용할 때 그때 그런 아름다움과 따뜻함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식 주례 제가 결혼식 주례하고 결혼식 진행하는 거 보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기도 하나하나를 해도 의미가 있어요. 표현을 일상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굉장히 뜻깊은 표현을 씁니다. 나중에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만큼 말이 주는 영향은 대단히 커요. 파급 효과가 대단히 급속도로 금방 빠르게 반응이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말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힘 빼는 말을 써서는 안 되고요. 힘을 주는 말을 써야 돼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늘 이렇게 긍정적인 말만 하더라. 아니요, 정말 필요해요. 신앙의 사람들은요, 자꾸 무너뜨리는 말, 자꾸 무너지게 만드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자꾸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세워주는 말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이유예요. 그런데 세계적인 설교가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은 그리스도인의 침묵이다. 이상하죠?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은 그리스도인의 침묵이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 복음이 최고의 기쁜 소식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가 태어난 영국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에서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이름만 들으면 우리가 다 잘 아는 그런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나라가 이제는 7%도 안 되는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삶으로, 문서로, 또한 카톡, 문자로, 또 만남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빠르고 분명한 것은 말로 전하는 거예요. 그만큼 파급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본문에도 민간에 더 퍼지지 않도록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해 왔던 거예요.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이때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2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입니다. 전혀 자세를 굽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입술을 벌려 복음을 전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개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답답해하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질이도 사랑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말로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끔찍이 사랑한다 이렇게 좀 해주길 바라는데 그 고백을 안 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남편들에게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뭘 그걸 뭘 꼭 말로 해야 되나, 그냥 아는 거지 뭘, 느낌으로 아는 거지, 다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내들은 남편이 말로 고백하는 것을 원하잖아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말해주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네? 그것처럼 사랑을 말로 전하듯이, 마음을 말로 표현하듯이, 또 지식이나 지혜를 말로 드러내듯이 복음을 말로 전하는 거예요. 만약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로 전하지 않고 삶으로만 전하려고만 했다면 그들은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크게 확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말로 전하지 않았다면 복음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은 복음은 말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그래야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지요. 구원받는 거지요. 얼마 전에 김포공항에서 제 동기 목사님을 우연찮게 만났어요. 동기지만 저보다는 훨씬 연배가 높으신 목사님이에요.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앞에 뒤에 빨간색으로, 빨간 조끼 입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글귀를 이렇게 써붙이고, 피켓을 예수천당 불신지옥 피켓을 들고 목소리가 쉬게 막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누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나 유심히 봤지요. 아이고, 얼굴이 익숙한 얼굴이에요. 아는 얼굴이에요. 동기 목사님인 거예요. 10여 년 넘게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을 오가면서 하루는 김포공항에서 하루는 인천공항에서 계속 오가면서 복음을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대요. 처음에는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모른대요. 박해가 너무너무 심했대요. 쫓겨나기도 여러 번 쫓겨났었고, 또 수모를 당하기도 참 수없이 많이 수모를 당하고, 비아냥거리도 거리는 소리를 수없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여 년 이렇게 해오니까 지금은 훨씬 수월해졌대요. 공항공사의 직원들이 그냥 봐준대요. 아래 그냥 놔둔대요, 그냥. 10여 년 계속 해오니까. 얼마나 반갑든지. 그러면서 한켠에는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분은 저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사실 이전에는 그런 분들을 거리에서 만나면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복음이 너무 싸구려같이 여겨지잖아요. 저렇게 복음이 싸구려는 아닌데 너무 싸구려처럼 여겨지잖아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은 제가 그런 분들 뵈면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해요. 기도해요. 하나님 저분에게 건강을 주세요. 저분에게 물질적 어려움이 없도록 돕는 자를 붙여주세요. 저분이 복음을 전할 때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둘러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제가 간절히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때는 음료수도 제가 가져다 드리기도 해요. 음료수도 가져다 선물해서 정말 드시고 힘내세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목사라는 얘기는 안 해요. 창피해서. 그분은 그렇게 복음 전하는데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격려하고 돌아와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혹 길거리에서 그런 분들 만나면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비아냥거리지 마세요. 그분이 전하고 있는 것이 가장 최고로 귀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오히려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먹을 거라도 여러분들 준비해서 사서 가져다 드리세요. 힘내세요.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힘내세요. 지금 우리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씁니다. 매주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세요? 설교 준비하는 저도 힘들지만 전도에 대해서 달마다 매주 설교 준비하는 저도 힘들지만 전도에 대해서 얼마나 설교 듣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세요? 힘드시죠? 예. 예. 플러스원 관계전도 축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냥 알아서 하시도록 그냥 자유를 드리면 알아서 하시겠지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365일 이렇게까지 안 하면 한 번도 영혼을 품지 않아요. 전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니까 복음 전하지요. 용기를 내서 한 번이라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요. 우리가 여러분 관계전도축제라고 하는 이 말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관계전도축제. 이 관계의 시작은 말로 시작하거든요. 말하지 않으면 관계가 형성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그분과 친밀해지기 위하면 먼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놓고 입을 딱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관계가 형성됩니까? 형성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가졌던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이 복음을 내 입술을 열어서 담대하게 전할 때에 죽은 생명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계속적으로 플러스원 관계전도 축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은 자꾸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해 옵니다. 그러나 말씀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작정한 씨앗들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전도하여 이전에 하나님의 풍성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복음 들고 산을 찬양하겠습니다.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여러분, 연약한 마음 가지고 주저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중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응답을 통해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은혜를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삶을 주시는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담대한 마음으로 전도하라는 명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영정교회 나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